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씀하고요. 10절 말씀에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는 죄의 개념이 상실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개념이 상실된 시대, 무슨 얘기냐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시대가 아니라, 죄에 대한 설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개념이 상실된 시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마 이 40일 동안 함축되어서 다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이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계속 이 복음의 메시지, 죄의 메시지를 함께 좀 다루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일러 좀 낮추지요? 예. 자,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인간은 절대적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죄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은 단지 종류를 달리할 뿐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종류만 달리할 뿐 모두가 다 죄인이다. 언제 복음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가장 복음이 필요한 시간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또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순간에 복음이 필요하지요. 복음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할수록 복음은 더욱더 간절해지는 거지요. 내게 그 복음이 아니면 이 심각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죄인임을 긍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신약성경 388쪽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떻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된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 된다. 이야기하고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바로 밑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인간을 향하여 종이 내리기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예요. 구절 말씀, 오늘 본문 구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 아래에 있다. 그것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 치우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다 치우쳐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초점에서 빗나가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다 치우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즉 한마디로 죄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후회하면서 뉘우치면서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곧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아래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가. 왜 그렇습니까?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여. 죄의 노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죄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심각한 거죠. 이 죄가 그만큼 막강한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죄의 무서운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너무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요, 특히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엊그제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잘 알고 있었던 서울의 좋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있게 사역들을 잘 하던 교회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중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신천지에 확 넘어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고 교회를 산 옮기기로 성공을 해서 담임 목회자는 나가게 되고 교회는 전체가 다 그 큰 교회가 다 신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니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신천지 얼마든지 들어와서 우리를 강하게 묶을 수 있어요. 자각해야 돼요.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늘 언제나 경계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죄의 것들을 너무나 쉽게 여겨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유혹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무식해서 의사 선생님이 넘어갔겠습니까? 무식해서 뭐 하나도 몰라가지고 멍청하게 넘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탁월한 분들이란 말이죠.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갖출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도 언젠가나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죄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의 무서운 능력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의롭고자 하는 노력마저도 어쩌면 소용없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의롭고자 하는 그것도 죄다. 내가 의롭고자 하는 것도 죄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 교만해요. 남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산다, 조금 더 조금 죄로부터 좀 자유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 공통점이 뭐냐면 좀 더 교만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데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지 않고, 복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나의 의로운 노력으로, 나의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고 하는 이 첫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을 거쳐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오늘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 교회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힘쓰다가 결국 섭섭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가 충성하고 섬기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충성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인사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한 거지요. 심각한 섭섭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왔을까요? 아직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게는 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 고백이요, 필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돼 있는 분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인사를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인정, 그러면서 자기 의를 좀 드러내게 되고 자기의 좀 어깨를 좀 한번 더 드러내게 되고 결국은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불평하는 이유가 되고 원망하는 이유가 된 거지요. 이것이 죄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빠지는 죄의 유혹은 뭐가 있는가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쉽게 빠지는 죄의 유혹은 첫째는 상대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유혹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낫지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누구누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훨씬 낫지.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에 비해서는 그래도 내가 낫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해 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기 시작하고 나를 의인 되도록 인정해 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다가도 누군가 실수를 하면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자,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다가도 누군가 실수하고 누군가 부족한 거 보이면 당장에 가서 비판하고 당장에 정죄하고 그러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 고백은 진실함이 아니죠. 그 고백은 가식된 고백이지요. 하나님 앞에만 들려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들려주는 고백이에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내가 죄인인데 내 죄인인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누구를 비판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지요. 우리 양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허물을 허물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보듬어야 될 사랑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혹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그것이 부족함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손길을 펴야 될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더 나은 교회의 모습으로 갖춰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행동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죄인됨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나는 의인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밖에 나가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이것이 죄의 유혹이에요. 최선을 다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페이지 수로 366페이지.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 역할을 나는 다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죄는요, 죄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죄는요, 죄예요. 우린 그것이 변명의 이유고 핑계 이유예요. 아,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인입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요. 이제는 다 갚았다고 하는 생각이요. 이제는 내가 다 갚았다 하는 생각이 바로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유혹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늘 가지고 다니면 늘 껄끄럽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늘 괴로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쉽게 청산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 내가 고생했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마음고생도 하고 몸고생도 했으니까 이제는 나의 죄가 다 사죄되었을 것이다 생각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죄를 뉘우쳤다고 해서 뉘우친 것만으로도 사죄가 되는 것입니까? 설사 그 죄로 인해서 한평생 고생을 한다고 할 때 그 죄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고생 다 했으니까, 내가 한평생 고생의 삶을 살았으니까 이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까? 의인은 그렇게 평생 갚아도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죄는 한 번만 지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 나는 한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 나는 한평생 죄 때문에 충분히 고통받고 살았다, 그렇게 종종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어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죄를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죄, 이것을 우리가 지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다 배척해야 합니다. 자꾸 이것들과 친해져서는 안 돼요. 꼭 세 가지 죄가 뭐냐, 첫째는 성품의 죄예요. 성품의 죄. 18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성품 그 자체가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관심해진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해진 거예요. 무덤덤해진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뎌진 상태에 있는 거지요. 죄를 지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성령의 민감함 속에 반응할 수 있는 성품 되도록 날마다 갈고 다듬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무뎌지면, 내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이 무뎌지거나 무감각해지거나 그것이 그렇게 되면 심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회개 안 해요. 마음대로 살지요. 그것이 큰 문제예요. 또한 죄에 대한 고통마저도 없는 거예요. 무뎌져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런 일은 보통 세상에서 다 있는 일들이지 뭐.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는 음식 앞에서 누가 더 예민한지 아십니까? 배고픈 사람이요. 배고픈 사람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배부른 사람은 무감각합니다. 전혀 먹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배고픈 사람은 먹는 음식 앞에 있으면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죠.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말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살 것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것인지 모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얘기합니다.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언어의 죄예요. 언어의 죄. 심각한 거예요. 이 언어의 죄.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무슨 얘기예요? 입만 열면 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열린 무덤, 속임,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 이런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린 무덤이에요. 속임,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온다고 보세요. 심각한 거죠. 어쩌다가 내 입에서 불쑥 더러운 말이 나오거든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불쑥 내 입에서 남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나오거든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죄입니다. 어쩌다가 내 입에서 불쑥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죄입니다. 그걸 너무 쉽게 다루지 마세요. 함부로 남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비방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죄로 인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입으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를 비방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그렇게 악독으로 독사의 독으로 내뱉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에는 파괴적인 언어가 있고 부정적인 언어가 있고 남을 괴롭히고 죽이는 언어가 있어요. 또 남을 속이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 오늘 한번 찾아볼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왔나?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반드시 신문을 받으리라. 그런 결과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신앙의 사람들은 특히 더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너무도 쉽게 허용합니다. 너무도 쉽게 말을 합니다. 너무도 쉽게 정죄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반드시 내가 한 말로 신문하리니 그것이 의롭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정죄를 당하기도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다면 우린 반드시 생각이 바뀌어야죠. 아, 이제부터 내가 말 조심해야겠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말을 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행동의 죄입니다. 행동의 죄. 15절부터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남을 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전혀 구제불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죄예요. 죄를 짓는데 빠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데는 무뎌져야 돼요. 게을러져야 돼요. 정말 게을러져서 아예 죄짓지 않아야 돼요. 우리 양적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는데 빨라서는 안 돼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데 빨라서는 안 돼요. 죄 짓는데 빨라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진실한 회개를 하면서 복음을 인하여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회개의 깊이만큼 은혜의 높이가 더해지게 되고 복음의 역사만큼 생명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영광이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